자, 오늘은 벨직 신앙 고백서 5조 성경의 권위에 관하여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우리의 신앙을 규율하고 근거를 제시하며 따라서 확증하는 거룩하고 정경적인 책들로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은 교회가 이 책들을 존경으로 받고 동의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신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들이 하느님께로서 왔음을 증언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의 책들 안에 그 자신에 대한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눈먼자들도 그 책들 가운데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책들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사조에 나타나고 있는 책들입니다. 제가 잘 살피지 못했는데 우리 청년부 지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스프린트가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역대상하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서가 빠져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냥 예레미야서를 뭉뚱그려서 예레미야 애가서로 이해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뚜렷하게 빠진 것은 역대상하에 빠져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첨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66권의 모든 책들, 이 책들은 우리 신앙을 규율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근거를 제시하고 확정하는 거룩과 정경적인 책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사도행전도 빠져 있다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거룩하고 정경적인 책들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성경이 정경이고, 어떤 성경은 정경이 아닌지,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외경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경들이 있는데 왜 그 외경들은 정경 안에 들지 못했는지 그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등등 이 정경과 관계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리켜 이제 정경론이라 그렇게 말하고 신약 신학자들이 이 정경론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정경이라는 이 말 우리 영어로는 캐논인데 본래 이제 라틴어로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본래는 이 카논이라는 말은 갈대 혹은 지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래는 그랬다가 이 원이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서 표준이나 규범이라고 하는 뜻을 담는 언어로 이해가 되어졌죠. 그래서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 정경,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표준, 기준, 규범이라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이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캐논은 다름 아니라 신약 성경이다. 물론 구약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문제가 뭐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정경 안에 어떤 책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거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터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만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 딱 두 가지 입장만 취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입장밖에 다른 입장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이 정경이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그래야 이것을 정경으로 받는다라고 우리의 고백이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경에 대한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경이 확립되었는가? 구약 39권의 경우에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미 구약 성경 39권은 정경으로 확립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39권의 정경이 확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구약 성경 39권 자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성경 자체를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 존재로 이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한 몸이 된다는 이야기,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저자가 한 말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해서 그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벨의 피가 등장하는 성경은 창세기죠. 그 다음에 사가랴의 피가 등장하는 성경은 역대기입니다. 원래 그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 사본의 마지막 책은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대상하까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39권의 정경으로 이미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이 문제는 별다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립되는 이 과정이죠.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야고보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런 책들은 교회사 쪽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과연 정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한동안 논의가 이루어졌고 비로소 4세기 때, 주 4세기 때 들어와서 27권의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 정경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미 초대 교부들의 글들을 보면 이 내용들이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2세기 말에 사복음서를 하나로 편집한 이 타티아누스의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디아테사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 복음서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2세기 후반에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약 개론서를 읽다 보면 무라토리안 정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바로 이 무라토리안 정경 안에 신약 성경의 목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라토리안 정경 이것이 공식적으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다루는 그런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식의 정경화 작업이 일어났느냐? 왜 이것만이 정경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또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살펴봤겠지만 4조에서 신약 27권, 구약 39권을 66권으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벨직 신앙고백서에 나타나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했었느냐? 그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시대 때 이 정경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2세기 때 흔히 마르시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라틴어로 읽을 때는 마르키온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이 마르키온 이 정경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그들의 정경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배제하고 신약 성경 안에 누가복음과 10개의 바울 서신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과 10개의 바울 서신 이것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부르는 제세례파들, 이 제세례파 사람들 역시도 구약의 하나님인 진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터부시하기도 했고, 사실 이런 경향성이 오늘날 이 개신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호텔에 가시면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이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인데 그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은 시편밖에 없고 신약만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구약을 터부시하는 경향성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편적 교회에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을 보면 구약성이 4분의 3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오히려 4분의 3이나 신약 성경을 많이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을 터부시하는 경향성이 오늘날에도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성도들이 보통 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도 보면 신약 성경의 이해보다 구약 성에 대한 이해가 더 적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키온 이단 등등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의 잘못된 그 신학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정경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런 모라토리안 정경 이런 문서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루터가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별명을 붙였거든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너무 좋아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개신교의 정신과 맞지 않다라고 말해서 터부시했던 것이고, 쯔빙글리도 비슷하게 요한 계시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39개조 신조에 보면 신약성경의 목록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보편적인 개신교도들은 다 27권의 신약성경 자체를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또 계몽주의 또 시대를 또 거쳐가면서 또 이것이 과연 정경에 들어올 수 있는가 뭐 등등의 논란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 안에 이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권위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교회에 있는가? 성경 그 자체에 있는가? 아니면 어떤 교회 회의에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겠죠.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경의 권위가 교회 결정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교회 전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1546년에 교회 전통을 성경의 계시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자료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가 정경을 확립했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 성경의 권위는 교회의 권위에 의존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시 교재에 보시면 5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은 교회가 그 책들을 정경으로 받고 동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죠?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성신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기 때문이고 또 성경책 안에 그 증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성경을 교회가 만들어내거나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단지 받아들여서 이미 그 안에 부여되어 있는 것, 성경 자체가 이미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그 권위에 교회는 복종할 뿐이다. 교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물론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 교회의 결정은 이미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인정한 것이지 교회의 권위가 사실은 성경 위에 있지 않다. 그거를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의 권위는 교회 회의의 권위에 있지 않고 성경 그 자체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9항에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무한 척도는 성경 그 자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그 자체가 성경 해석의 척도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0항에서는 최고의 재판관은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뿐이시다. 교황이 아니고 교회 회의가 아니고 성령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당연하죠. 성령께서 영감하심으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만 역사하고 정경으로 확립되는 과정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말할 때 어디까지 우리는 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 영감으로 기록되도록 하시는 그것도 우리는 물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경으로 확립되는 과정 안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수집할 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도 함께 인정해야 된다.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성령의 어떤 깨달음 이 정도만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는 과정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근거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라틴어로 노르마 노르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규범 중의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규범 중의 규범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규범 중의 규범이라는 말은 모든 규범을 지배하는 규범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규범 중에 규범이라는 말은 규범 없는 규범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규범 없는 규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규범들이 있긴 하지만 이 규범은 성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범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규범 중에 규범, 규범 없는 규범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규범 중에 최고가 성경이고 그 다음에 규범 없는 규범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성경의 규범에 범접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 없다는 의미에서 규범 없는 규범이다. 이런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준을 가려낼 만한 능력, 권위, 힘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 회의나 교회 결정 혹은 유력한 신학자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성경 그 자체가 이미 권위를 가지고 자증하고 있다. 성경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이것이 정경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사실은 그래서 무엇인가라고 하면 초대 교회 안에서 이미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WCC라든지 아니면 세계교회협의회 뭐 이런 전 세계를 통괄할 만한 교회 회의가 없었던 상황 안에서 이미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회의가 처음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나 이런 데서 결정을 내린 건 사실이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성경이 이미 갖고 있는 권위를 받아들인 의미에서의 결정이지 정경을 확립하는 의미에서의 결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종교교육자들이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근거로 정경을 받아들였는가? 정경을 받아들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보통 이제 다섯 가지 기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성이 있느냐?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동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을 행하실 때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실제적 입술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특별히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라야 되었죠. 그들만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존하고 이해하고 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성만을 만약에 정경 확립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모순이 생기죠? 논란이 되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 마가복음 누가 썼어요? 예?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썼잖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죠? 바울과 함께 동료했던 누가가 썼죠. 열두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따라서 사도성만을 정경 기준의 원칙으로 택하면 이런 오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다소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정경이냐 정경이 아니냐를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고전성이라고 하는 기준인데 고전이라는 말은 최초의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최초의 것. 그래서 신약 정경에 포함된 책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정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정경 형성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미 기록되었던 편지들 중에 소실되고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쓴 편지에라고 되어 있을 때 그 전에 쓴 편지가 성경에 있느냐 하면 없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편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 편지가 안 남아있거든요. 만약에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쓴 편지가 다 정경이 되어야 되면 그것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소실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최초의 것, 사도들이 있었을 때 확립된 것만 정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 교회가 얼마만큼 다 인정하고 수납했는가 하는 것으로 정경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예배 때 얼마나 자주 읽혀지고 설교되어졌는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졌는가의 여부로 정경 형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경에 이제 열두 사도의 교훈, 헤르마스의 목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읽혀졌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나 요한 3서나 유다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광범위하게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편성을 정경 형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불가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독론을 정경 형성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책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여부로 정경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루터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신약 성경 끝으로 위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꼭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물론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책이 있잖아요. 무슨 책이죠? 에스더서죠. 그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을 다룬다라고 하면 에스더서는 성경 안에 못 들어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뭐 기독론 혹은 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우리는 정경 형성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결정하는 다섯 번째 기준은 영감이죠, 영감. 영감되지 않는 문서는 성경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다수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보면 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골로새서 4장 16절에도 역시 사도가 쓴 편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사도적인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그 책이 다 남아있느냐 하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영감된 책이라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감된 책 모두가 다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은 영감된 책 중에도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성, 고전성, 보편성, 또 기독론적인 강조, 그 다음에 영감론 이런 것들이 성경 결정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가 완벽한 기준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과 함께 어떤 요소를 성경 형성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이에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WCC와 같은 교회 회의가 아직 구축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27권 자체를 성경으로 인정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뭐 사도성, 뭐 그 다음에 기독론 이런 하나의 요소만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의 결과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하나의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의 종결. 방언에 대한 문제가 뭐 한국교회 안에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신비주의적인 신앙 칼날을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이런 속성을 한국교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때만 되면 방언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요. 그런데 이제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리차드 개핀과 같은 이런 유명한 신학 교수들은 지금은 성경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 성경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종결된 상황 안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방언 통역한다는 분들이 나름대로 누가 막 몰랄랄라 하면서 막 방언 말하면 말하고는 막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획기적인 내용이 있나요? 성경 안에 있지 않은 무슨 획기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들어보면 뭐 너를 위로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고 통역하는 걸 들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성경에 없는 어떤 특혜적인 내용들을 말하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근데 굳이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주의 교단 안에도 방언 자체를 인정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방언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앙하는 데 있어서 방언 자체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된다. 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요긴한 것이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미 완성된 계시의 터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말했는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쓴 바로 성경 그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 바로 확립된 성경 위에 서 있죠. 여러분들이 그 건물의 기초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나요? 리모델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건물을 아예 그냥 다 부숴가지고 새로 만들든지 해야 되지 그런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면 함부로 기초를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라는 교회 기초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앞서 제가 제기했던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이 정경이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해야 되는가? 과연 이 정경 안에 혹시 하나라도 빠져야 될 책은 없는가? 혹시 66권 이외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될 책은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66권이 아니면 67권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가 빠져나가서 65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왜 올바른 질문이 아니죠? 이 질문이 올바른 질문이 아닌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때는 역사였지만 이 성경이 정경으로 확립되는 과정 안에서는 역사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66권의 정경이 확립되는 과정 안에도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성경을 지으신 개별 저자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오류 없이 그 정경을 수집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정경은 인간이 선택해 놓은 명문 선집처럼, 우리 고전 선집처럼, 그죠? 고전에 들어올 수 있는 책이 있고 없는 책이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고르잖아요. 마치 그래서 정경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골라놓은 그런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경을 만드는 존재가 아닌 정경을 인정하는 존재죠. 그래서 교회가 정경을 만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정경을 인정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을 빼놓으면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뭐가 되는가? 껍데기뿐인 종교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국을 모든 종말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자신의 계시의 말씀의 순수성을 우리 확보해 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경이 확립되는 과정 안에도 역사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웨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경의 형성은 논리적인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자기의식의 결과로서 교회가 갖고 있는 자기의식의 결과로서 자연적인 발전의 과정을 통해 실현된 것이다. 흔히 교회 아, 나아자를 쓰죠. 교회 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자아의식. 그래서 정경 형성은 교회가 자기의식의 결과물로서 드러나게 된 것이지 논리적인 결과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정경을 소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고 사도 베드로는 AD 68년에 쓴 편지에서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베드로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타나지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있었고. 바울 서신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미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6절로 가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을 했다. 바울도. 그 다음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불다가 망했다 이렇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자체를 이미 성경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의 글을 통해서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정확 무오하고 상호 일치하는 책들이 정말 수세기에 걸쳐서 정경으로 인정되어졌다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긴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교회가 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성인께서 하신 일이다. 성경이 갖고 있는 권위를 교회가 인정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 누가 역사하였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3조에 보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에도 역사하신 것입니까? 정경 형성의 과정에도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표준을 갖도록 보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데 뭐 다양한 증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예언과 예언의 성취 이런 거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서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더 자주 나타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복음서의 특별한 특징들, 이런 것들은 다른 책과는 다른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확립되었는지에 대한 이해와 또 이런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잘 살폈습니다. 세상 학문도 학문을 펼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에 대한 이해요, 단어에 대한 정의고, 그래서 사전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학문 작업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경을 확립해 놓으시고 그 정경 자체가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를 교회가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교회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가 믿고 행해야 될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순수하게 유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오직 주의 말씀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인간의 논리적 결정과 결과물로서의 산물이 아니라 이미 성경 자체가 권위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회가 인정한 차원에서의 정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의 이성과 생각을 따라 성경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지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무식하게 억지로 풀다가 많은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은 자세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